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생일 꽃바구니 축하 화분 조화는 010-3608-7576.
지난 10여 년간 새날과 함께한 천국 꽃배달 참이원 꽃집 010-3608-7576.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신상철 진실의 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일단요, 오늘 할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그 충주시장 맹정섭 후보가 질질 끌려가 나가는 장면 보셨는데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저런 이야기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민진미디어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국민은행 81697-04-007606 후원 좀 부탁드리고, 자.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하다가 지금 멈췄던 부분이 있죠. 미분류표에 네. 네. 윤석열 편중영상, 국민의힘 편중영상이 혼합만 남겨뒀었어요.
네.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 우선 그 미분류표 편중 분류 해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울, 경기, 뭐 부산 호남을 제외하고 전부 다 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번 서울 다시 한번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 2022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서울시 전체 예. 전자개표가 48대 52였습니다. 48대 52. 네. 이재명 후보 48% 그리고 윤석열 52%였습니다. 그런데 미분류는 45.4대 54.6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 분석 자료를 읽는 법이 제일 오른쪽에 보면 네모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편중 분류율을 나타냅니다. 그 빨간색이라는 것은 국힘 쪽에 유리하도록, 즉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도록 편중되게 분류한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수치는 그 프로테이지를 말하고 빨간색은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에 유리하도록 분류가 됐다. 전국이, 호남을 제외한 전국이 빨간색입니다. 단 한 곳. 단 한 도시 예외 없이 호남을 제외한 모든 도시가 전부 빨간색이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럼 서울은 이렇고 경기 한번 보시면 예. 그 다음 페이지에 경기도는 전자개표 51.9대 48.1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겼습니다. 전자개표. 그런데 미분류 한번 보십시오. 46대 53.8로 분류를 합니다. 46.2대 53.8. 이런 형태로 미분류. 재확인 대상표로 보낸 표들이 미분류에서 국힘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유일하게 대조군을 이루는 곳이 바로 호남입니다. 전북, 전남, 광주. 이 전북, 전남, 광주 세 곳은 전자개표와 미분류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예.
그럼 이건 통계 원칙에 맞는 거거든요. 한번 전북 한번 볼까요?
예예.
전북을 보시면 전자개표를 보면 저 밑에 빨간 마킹돼 있는데 85.95대 14.05입니다. 전자개표. 전라북도 전주 완산 전주 덕진부터 해서 부안까지 15개 예, 보면 85.95대 14.05인데 미분류 보십시오. 85.26대 14.74 거의 85대 14 85대 14 또 거의 같이 나오죠.
예.
이게 오차 범위 이내 0.05% 이내 오차 범위 이내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편중 분류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 데이터베이스에서 분류를 했을 때 모집 단인 95%에 해당하는 전자개표의 비율이 겨우 5%에 해당하는 미분류표 비율과 거의 유사하게 나와야 된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네,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이고 이게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Law of large number라고 하는 그 대수의 법칙, 통계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전라북도는 그대로 원칙대로 나온 거예요. 그럼 전라남도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오른쪽에 저 마킹을 보시면 전라북도 오른쪽 보면은 파란 색깔이 세 개가 있고 나머지는 또 빨간 색깔인데 비교적 윤석열 쪽에 유리하도록 전라북도는 분류가 됐지만 전부 오차 범위 전후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유사하지만 빨간색과 그 파란색이 섞여 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0.05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분류된 것이 전라북도. 그럼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기는 그 반대입니다. 0.05지만 색깔이 파란 색깔이 더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라남도도 88.6 대 11.36 전자개표로, 근데 미분류표로는 89.19 대 10.81 이것도 오차범위 이내에 있습니다.
네.
88 대 11, 89 대 10 거의 예, 유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오차범위 이내인데 여기는 전라북도하고는 달리 약간 민주당 쪽에 오차범위 이내에서 유리하도록 분류가 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곳이 이제 광주죠.
예.
광주를 보게 되면은 86 대 13, 86 대 13, 86 대 13 밑에 보시면 그대로 똑같습니다. 전자개표와 미분류의 편차가 오차범위 이내 0.03 오차범위보다도 훨씬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세 곳을 합치면 거의 0.01 수준의 통계범위에서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네. 이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왜 호남에서는 편중 분류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추정을 해본다면 제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제가 추정해보기에는 호남 지역의 선관위 구성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네?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호남 지역 선관위에는 그러한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을 가능성?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예, 거 예.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한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심사집계부가 있지 않습니까? 심사집계 파트가 이 전자개표를 해서 미분류로 온 표들을 전부 모아서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예.
우리가 10명의 심사집계부 위원이 굉장히 공정하게 한다면 5대5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50% 대 50%. 전자개표가 5대5라면 미분류도 5대5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향상 특정한 성향의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심사 집계 편중된 그런 인적 구성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만 저쪽으로 가면 바로 4대6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럼 40대 60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심사집계 사무원들을 구성하는 데에 인적 요소에 굉장히 어떤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편중 분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데서는 그러한 편향성이 없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아예 그러한 행위에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또 그러한 지시가 하지 않았거나 아무튼 호남은 깔끔하게 그 비율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선 무효소 송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가장 귀하게 이제 얻었던 자료가 선관위로부터 받았던 것이 미분류표의 생성 원인이 무엇인가를 선관위로부터 받았던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미분류표라는 것은 선거인의 다양한 기표 형태라든지 기표 용구의 문제라든지 투표지 자체의 오손이라든지 개표 사무원의 운영 미숙, 투표지 분류기 자체의 기능 장애, 주변 환경 문제 등으로 해서 이건 완전 무작입니다.
예.
성향하고도 관계없고 나이, 성별, 지역, 지지 성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인 전자개표 95% 그다음에 부분집합인 5% 미만의 미분류표는 유사한 프로테지로 나와야 된다. 그러나 호남을 제외한 전국 단위로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끝으로 이제 전국 통계를 한번 보게 되면 전국 통계가 0.23입니다. 우리가 오차범위 이내가 0.05%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 통계, 호남을 제외한 전국 통계가 0.23이 나옵니다. 전자개표는 49.85 대 50.15, 초박빙이지 않습니까?
예.
49.85 대 50.15인데 미분류는 45대 55 이렇게 분류가 된 거죠. 50대 50인데 전자개표는 50대 50인데 미분류는 45대 55로 분류가 됐던 것이 지난 2022년 대선입니다.
예.
그러면 호남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남, 전북, 광주를 다 합쳐봐야 0.01입니다. 이렇게 편차가 큰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옛날 K값 논란이라고 하는 그 애써서 노인 가설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
손떨림.
예.
호남에만 없을 리가 있냐.
예.
그렇죠.
그것이 지난 2022년 대선 데이터에서 완벽하게 입증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전국에 전수조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호남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이유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집계 사무원의 인적 구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수 성향의 인적 구성원이라고 하면은 굳이 조작을 하라거나 부정을 하자라고 하지 않아도 애매한 표들을 유효표로 보내느냐 무효표로 보내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에서 예. 요소로 변수로 작용하는 거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초미의 관심사였죠. 124표 차이였나요?
그렇습니다. 전자개표에서는 이겼습니다.
네.
전자개표에서는 이겼는데 175표 이겼거든요. 그런데 미분류표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네.
미분류표에서 마지막 299표 지면서 결과적으로 124표 패배를 했는데 그에 앞서서 전제조건 딱 세 가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예, 합니다. 예. 첫째로 전자개표기를 왜 쓰는지 제가 이제 충주시장 선거 그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도 요 세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자개표기가 도대체 왜 쓸까? 우리 그저 2024년 12월 14 윤석열 탄핵 표결 한번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탄핵 표결에서 완벽한 수개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지금 투표소 그렇죠. 수개표
완전 수개표죠.
많이 하는데 완벽한 수개표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누가 300명의 국회의원이 투표하는 거를 우리는 눈으로 다 봤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00장의 투표지를 분류하는데 겨우 걸린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네.
투표하고 그다음 이제 개표를 시작해서 개표가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 10분이 둘러서서 이렇게 쭉 개표하는 걸 다 지켜봤는데 10분이었어요. 그럼 300장을 수개표하는데 10분 걸렸다면 3,000장이라면 몇 분 걸릴까? 곱하기 10 하는 단순 계산으로.
네, 그러니까요.
그죠? 곱하기 10 해봐야 100분? 1시간 40분이라는 거죠.
네.
자, 3,000장을 수개표하는데 1시간 40분이다. 요거 염두에 두시면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전국의 투표소가 몇 군데냐면 14,464곳이었습니다. 이번 저 지방선거는 14,200 몇 군데인데 아무튼 14,400군데. 그래서 이 14,464곳에서 개표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만약에 우리가 개표소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한다고 했을 경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4,464곳의 투표소에서 현장에서 수개표를 하겠다. 그 자리에서 바로 투표함 이동 없이 바로 투표함을 뒤집어 엎어서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여야 각각 5명이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4,500만 유권자 가운데 75% 투표율이라고 했을 경우에 3,500만 정도 투표를 합니다.
예.
자, 3,500만 나누기 14,464의 투표소를 하면 투표소당 2,35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봤자 10사람이 분류를 한다면 한 사람당 300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저 국회에서 300명의 투표를 했을 때에 10분 걸렸으면 3,000장 같으면은 1시간 40분이면 다 끝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전국의 대통령 선거인 경우에 전국에서 투표한 곳에서 그대로 바로 투표함을 열어서 개봉을 해서 바로 개표를 한다고 하면 1시간 40분 길어야 2시간 이내에 전국이 다 투표가 끝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주민들 둘러서서 위에는 CCTV 돌아가고 핸드폰으로 찍고 그다음에 쭉 지켜보고 서로 카운트한 다음에 건네주고 검증하고 그다음 위원장이 공표하고 발표하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입력해서 넣는 것까지 해봐야 2시간이면 우리 대통령 선거 끝납니다. 그거를 박스를 이동하고 투표함이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이동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수개표를 한다면 1시간, 한두 시간 이내에 개표가 완전히 완료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전자개표를 왜 쓰나? 도대체 전자개표기를 왜 쓰는 거야? 편리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근데 왜 쓰나? 저는 이렇게 단언하겠습니다. 미분류표를 생산하기 위해서 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아이고.
미분류표를 생산하기 위해서 씁니다. 조금이라도 물려있거나 조금이라도 희미하거나 전부 미분류로 보내서 인위적으로 사람 손에 의해서 편중 분류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를 쓰는 것 이외에는 전자개표기를 쓰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관위에서 그러한 것을 하는 데에 상당히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밖에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게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정보공개청구에서 나온 자료인데 투표함 봉인 훼손 172건 역대 최다 8년 새 6.9배 폭증.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렇죠.
투표함에 봉인지가 있는데 이게 훼손된 게 지금 172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투표함에 봉인을 훼손하는 목적이 뭘까요? 뭔가를 집어넣거나 빼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것이 가능한 것이 그다음 말씀드리는 전제조건 2번입니다.
예.
자, 1년 번호 왜 없앴나? 투표 용지에 1년 번호가 없어요. 없애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네.
투표 용지에 1년 번호가 우리가 버스표를 사도 극장표를 사도 이런 투표가 있으면은 우리가 고객이 가지고 있는 거와 주는 것 하면 양쪽 다 1년 번호가 있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투표 용지를 보면은 투표하는 투표 용지에 1년 번호가 없습니다. 삼각형으로 절치선에만 1년 번호가 있고 그러면 투표 용지에 1년 번호가 없다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은 투표하고 난 이후에 그 투표 용지에 있어서 그 자체로서의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한 수단이 전혀 없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투표한 이후에 투표함을 이동하는 중이거나 또는 심사집계 판독 과정이나 투표지가 바꿔치기가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함 봉인이 열렸다. 예를 들면 박빙의 선거에서 한 움큼을 끄집어내면은 그죠? 그것의 그만큼을 다시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특정 후보의 표를 기표를 해서 얼마든지 현재 현행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1년 번호가 없는 문제하고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1년 번호가 없게 되면은 이동을 하거나 이 투표함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내부에서 바꿔치기가 되거나 아니면 빼내거나 투입하거나 어떻게 한다더라도 그걸 검증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 아까 봉인 훼손된 게 172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원래 투표함이 바뀌면서 그 봉인지가 훼손되지 않게끔 평평하게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훼손되는 것 자체 이게 무슨 택배 물건도 아니고요. 일개 택배도 뭐 깨질 거 뭐 이런 것들은 조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된 게 172건이다. 공식 자료입니다, 이건.
그래서 참관인들이 투표함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대부분은 선관위 직원들이 아, 경찰이나 우리 선관위 직원이 잘 이송을 하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해서 돌려보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미지 스캔 파일.
예.
이 이미지 스캔 파일은 선거 데이터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한다든지 검증을 할 때는 반드시 이미지 스캔 파일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절대 안 줍니다. 선관위가. 안 주는 이유는 이게 나왔다 그러면은 고스란히 그 이후에 발생했던 어떤 변수들 투표 용지가 바꿔치기가 됐다거나 무효표가 투입이 됐거나 무효표를 만들었거나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손바닥 드러나듯이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스캔 파일은 유일무이한 검증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표 용지 하나가 이 전자개표기로 들어가는 순간 모니터상에 저렇게 화면상에 뜨는 것처럼 이미지 스캔 파일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이 생성된 이미지 파일들은 투표지가 투입될 때마다 생성되고 이거는 파일의 최초의 원초적인 소스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컴퓨터가 판독을 하죠.
예.
그래서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 이 파일명이 부여되고 날짜라든지 생성, 그다음 시각 또 이러한 그저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 매체에 담아서 해당 후보 임기 중에 봉인 보관하는데 봉인 보관하는 목적이 뭡니까? 유사시에 또는 무슨 뭐 검증이 필요할 때에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반드시 비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봉인하고 보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소송을 해도 이 이미지 스캔 파일을 절대로 내어놓지 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이미지 스캔 파일을 공개해야 되고 저는 우리 국회에서 이걸 법제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개표가 끝나고 나면 이미지 스캔 파일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놔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검증할 수 있도록 왜 무효표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어느 후보표가 많이 나왔는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원초적인 데이터 우리가 2024년 총선 때 미추홀구 관외 사전 투표함 3개 실종 사건 났을 때 그 당시에 일부 이미지 스캔 파일을 부분적으로 공개를 비공개 형태로 공개를 했습니다. 특정 몇 분한테만 하고 절대로 이제 그걸 알리지 않는 조건을 해서 한 수 있지만 전체적인 스캔 파일을 공개한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전 이해가 안 가요? 공개 안 할 거면은 왜 그걸 남기죠? 필요할 때 공개하려고 남기는 거죠.
이미지 파일 생성은 처음부터 생기는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초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의 변수라든지 그런 것은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절대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충주시장 선거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자,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 선거 결과 일단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주시장 선거. 전자개표에서는 175표 우리 민주당 맹정섭 후보께서 전자개표에서 175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미분류표에서 299표 패배를 했죠. 최종 결과는 124표 패배했는데 이 사례는 2012년 이후 공식적으로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하는데 즉 전자개표기에서 이겼는데 미분류표로 패배한 케이스가 2022년 안산시장 선거 이후로 네. 이번이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몇 표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한번 보면은
예.
전자개표가 10만 3,499표입니다. 10만 3,500표 육박하죠.
예.
10만 3천에서 0.16% 승리한 거예요.
예.
10만 3천 명의 충주 시민의 표에서는 그런데 미분류표 2,301표에서 299표를 패배하면 13% 패배한 게 됩니다. 전자개표에서 0.16% 이긴 후보가 겨우 2,300표 미분류표에서 13%나 열세로 나왔다. 이거는 편중분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로 124표 패배를 했는데.
그래서 재검표를.
네. 그래서 이제 이 미분류표 이 부분을 이 편중분류가 가장 핵심이죠. 예. 재검표에서 이거를 밝히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서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상세하게 보게 되면은 미분류표 2,301표의 상세를 보면 그 가운데 박스를 보시죠. 맹정섭 후보가 1,001표입니다. 미분류표가. 이동석 후보는 1,300표입니다. 10만 그 위에 10만 3,499표에서 175표를 이겼는데 겨우 2,301표에서 1,001대 1,300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패배한 결과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미분류표 편중분류 그러면 도대체 이 미분류표를 분류를 어떻게 했을까?
예. 네,
이거를 갖다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만 8,077명의 충주 시민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예.
그럼 그 투표 용지가 이 기계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효표는 민주당 후보 쪽으로 가고 또 국힘당 후보 쪽으로 이렇게 납니다. 유효표들은. 그런데 유효표가 아닌 재확인 대상표는 그 밑으로 미분류표 코너로 가서 재확인 대상표로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그 위에 민주당 후보표와 국힘당 후보표가 전체가 95.8%입니다. 95.8%의 대부분의 표들이 유효표로 두 후보한테 분류가 돼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전자개표에서 승리를 한 거죠. 그런데
예.
재확인 대상표들은 미분류표와 무효표를 합친 것이 재확인 대상표입니다.
예.
그 수치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재확인 대상표를 어떻게 분류했는가라는 부분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가서 분류하는 거를 지켜보고 따라가고 한 참관인이 없습니다.
아예.
한번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해서 그때 참관인으로 있던 분들한테 그게 심사집계부에서 가져가는 거를 이걸 가서 따라가서 분류한 거를 봤느냐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류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체 전자개표하고 무효표라는 것은 어느 후보의 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전자개표와 무효표를 합친 것이 10만 5,770표로 거의 97.9%에 해당합니다.
예.
98%에서 승리를 했는데 겨우 2,301표 분류를 1,001대 1,300으로 분류를 하는 바람에 승패가 집어버렸다. 이거를 한번 다이아그램으로 한번 표시하면 예. 되겠습니다. 전체 98%에서 50.1대 49.9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2,300명이라고 하는 2.11% 수준에서 43대 56으로 분류를 합니다. 민주당 후보는 43%, 국힘 후보 56%로 분류를 하면서 결과가 뒤집힌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미분류표에 대한 재분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류되었는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그다음 무효표에 대한 판정. 무효표는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무효표인가? 아닙니다. 제가 재검표에 이번에 참관인으로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봤습니다. 무효표에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제가 오늘 그 충주시장 결과가 궁금해가지고 계속 봤는데 맹정섭 후보가 직회변은 들려서 나가더라고요.
네. 이미지 스캔 파일을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지 스캔 파일 없이 검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데이터가 최초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 투표용지 하나가 기계로 들어가면 이미지 파일이 찰칵 생성되죠.
네.
그 데이터를 우리가 A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A. 그런데 그것이 흘러와서 저 뒤로 와서 미분류로 흘러가고 해서 사람 손을 타서 분류가 되잖아요. 분류된 결과, 그다음에 그것이 국민들한테 발표가 되죠. 그 데이터가 B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
A는 오리지널 소스, 그다음 B는 심사 집계가 끝나서 국민들한테 공표한 데이터. 그다음에 이번에 재검표할 때 현장으로 가지고 나온 투표 용지를 C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C 가지고 현장에 가지고 온 재검표를 위해서 가지고 온 C라는 데이터가 과연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과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최초의 오리지널 소스인 이미지 스캔 파일 A 데이터와 비교를 해야 지금 가지고 있는 재검표 현장에 가지고 온 이 표들이 충주 시민이 선택한 바로 그 표야라는 것을 입증할 그렇죠. 수 있다고요. 네. 그런데 자 이걸 가지고 왔으니 이 표들을 세알려 보시오라는 게 재검표입니다. 이 재검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전제 조건으로 제가 1년 번호가 없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냐고 하면은 나중에 사후에 개수를 맞춰버리면 알 방법이 없어요. 즉, 무효표를 만들어버리거나 무효표를 빼버리거나 특정 후보의 표를 더하거나 빼거나 한다손 치더라도 개수를 맞춰버리면 이걸 확인할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소스 파일인 이미지 스캔 파일을 제공해달라. 그거 아니면 검증하기 어렵다. 그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후보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 조미연 판사, 충북 선관위 부장판사가 퇴검 명령을 하는 바람에 바깥으로 나가게 됐던 그런.
현장 보니까 맹정섭 후보하고 해당 선관위원장 판사하고 기싸움이 장난 아니대요. 와. 자, 재검표 한번 볼까요? 자,
재검표 한번 보겠습니다. 충주시장선 7월 15일, 지난주였죠. 7월 15일, 충주시장 선거 당선 무효 소청 투표지 검증이 있었습니다. 저 가운데 이제 여자분, 청주 지방법원 법원장입니다. 선관위원장이고요.
저 가운데 앉아있는 저 여성분이죠.
네. 자, 어떤 표들이 재확인 대상표로 갈까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왜냐면 저도 이제 재검표는 안산시장 때는 재검표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재검표 과정만 이야기를 듣고 또 이후에 조치에서만 언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재검표 대상을 표를 보면 묶음으로 별도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 후보표와 민주당 재확인 대상표, 국힘당 후보표와 재확인 대상표, 그다음에 무효표 이렇게 전부 다 구분되어서 묶음으로 보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효표들을 전부 상세히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 재확인 대상표들을 어떤 표들이 재확인 대상표로 가는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첫째로는 무효표들이 전부 재확인 대상표로 가죠. 당연한 겁니다. 이중기표가 됐거나 훼손됐거나 등등 무효표들은 재확인 대상표로 가고 그다음에 희미하게 찍은 표 사실은 이거는 유효표로 전자기표가 판정할 수도 있는 수준의 표들도 상당 부분 재확인 대상표로 보내고 있다. 그다음 선에 물린 표, 중심에서 좀 벗어난 표, 깔끔하게 후보 동그랗게 찍지 않은 표들을 상당 부분을 재확인 대상표로 보내고 있다. 이것의 의미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최대한 나중에 수작업으로 손으로 분류할 때에 사람의 눈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유효표 판정, 무효표 판정할 때에 누군가 참관하는 사람이 옆에서 감시, 감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류를 한다 하면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게 개입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재확인 대상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굳이 이런 표들을 왜 재확인 대상표로 보내 하는 표들도 가고 있다는 것을 봤고요. 그동안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놓치자 말씀드렸던 멀쩡한 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 대선 사례처럼 깨끗하게 찍혀있는 전원표가 미분류로 보냈던 이런 사례는 이번 재검표에서는 발견되지 못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이런 표들이 이번에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라는 부분도 상당히 의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대로 있다 그러면 왜 이런 표가 지확인 대상표로 오느냐는 항의를 받게 될 것인데 그런 표들은 나중에 무효표로가 처리가 돼버리는지 아니면 교체가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이런 데이터들이 쭉 지금까지 발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검표에서 이런 사례는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과거의 선거에 보면 혼표든 미분류표든 이러한 표들이 왕왕 나왔었던 거죠. 재확인 대상표로 이런 표들도 많이 간다. 그렇지만 심사 집계 단계에서 이 표들은 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재검표 과정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중요한 것이 무효표 부분입니다.
예.
이 무효표 부분은 일단은 어떤 표들이 무효표로 가는지 이 재검표를 하기에 앞서서 쭉 이렇게 팜플렛으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가 자, 이런 표들은 무효표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표들은 전부 무효표입니다라고 보면 저 위에서부터 쭉 표들 사례가 있죠. 요거를 조금 보이시지 않으니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01, 02, 3, 4, 5, 6, 7 8가지 경우에 무효표가 있는데 8가지 중에서도 1, 2가 있어서 어떤 거는 또 7번 같은 경우는 1, 2, 3 케이스가 있어서 이 전체 케이스는 15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즉 무효표가 될 수 있는 표들은 대략 한 15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규기표가 표가 아닌 경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규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규투표가 이건 청인이 없다거나 옆에가 찢어졌다거나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는 거 근데 세 번째 보면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은 네모 박스에 표를 안 한 것도 있지만 그 중간에 빨갛게 후보와 후보 사이에 찍음으로 인해서 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3번 표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두 가지 유형, 4번도 두 가지 유형, 뭐 란에 두 가지 란에 걸쳐져 있거나 두 사람의 후보를 찍은 이중기표이거나 이게 네 번째에 해당하고요. 다섯 번째는 어느 란에 했는지 식별할 수 없을 경우 찢어졌고 오송된 경우 여섯 번째도 하나 둘 두 이거는 어떤 이름을 적는다든지 거기다가 공명선거 또는 뭐 좋다 나쁘다 등등의 이런 문자를 기입했다든지 이러한 것이 무효표가 됩니다. 여섯 개도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세 개로 나뉩니다. 이거는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를 썼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영 동그라미 네모표 이런 표를 했다거나 아니면 정식 인장이 아닌 손으로 뭉갰다거나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무효표에 해당한다.
예.
7번은 세 가지 유형이고요. 8번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투표할 당시에 공개가 되면서 이거는 이미 공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효표 처리된 표들이 도장에 찍힌 경우입니다. 즉 이렇게 무효표의 유형이 크게 분류하면 8가지로 분류가 되고 세세하게 분류하면 15가지가 됩니다. 그걸 정리한 게 이겁니다. 즉 01부터 08까지 그다음에 세부 항목까지 해서 15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예.
제가 무효표를 직접 체크한 것이 111개 투표함 가운데 39개 투표함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39 그러면은 대략 한 3분의 1에 해당하죠. 전체 111 왜냐하면 그 참관인들이 한 12명 되는데 참관인들이 여기저기 나뉘어서 참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몇 군데를 막 오고 가면서 다 무효표만 집중 체크를 해본 거죠. 111개 투표함 가운데 39개 투표함을 체크를 해봤더니 백지 무효표가 769장이 나왔어요. 백지 무효표.
진짜 이상하네요.
이 백지 무효표라는 것은 아무것도 찍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무효표. 그러면 111개 투표한 가운데 39개면은 여기에 무효표가 몇 장이냐면 그 밑에 1087장입니다.
네.
1087장의 무효표 가운데 아무것도 찍지 않은 백지 무효표만 769개입니다. 무효표의 경우의 수가 15가지 경우의 수고 크게 분류하면 8가지로 분류가 되고 세부 항목으로 하면 15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백지 무효표가 769장이 나왔다? 도무지 이건 이해가 좀 없는 거죠.
그 투표를 왜 가요?
그다음 보시면 이 백지 무효표를 이렇게 지금 제가 마킹을 해놨는데 그 표를 보시면 16장이 백지 무효표이고 전체 다가 23장입니다.
예.
23장 가운데 16장이 백지 무효표이고 7장이 이중기 표가 됐거나 이제 그런 표들 마킹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걸 동별로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예.
해당하는 동별로 통계를 내봤더니 요 대표적으로 39개만 일단 쭉 이거 조사를 했던 그 내용을 보면 39개 백지 무효표가 1087표 무효표가 1087표인데 백지 무효표가 769표로 70.7% 무려 70%가 백지가 나왔다. 2022년 안산시장 선거 때는 백지 무효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유, 그런 무효표는 없었다.
그때는 다른 무효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 후보표에 무효표가 참 많이 나왔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참관인으로부터. 그 당시에 민주당 재종길 안산시장 후보 그 참관인으로부터 민주당 후보표가 백지 무효표 무효표들이 많이 나왔다. 민주당 후보표 무효표라는 게 막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즉 민주당 재종길 후보를 도장을 찍은 상태에서 그 옆에 다른 거를 하나 더 찍거나 훼손되거나 오손되거나 묻혀지면 무효표가 되죠. 재종길 후보를 찍었는데 무효표 처리가 된 게 아주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네.
백지 무효표가 이렇게 많았다고 한다면 특정한 후보표를 빼내버리고 거기에 백지 무효표가 들어갔다고 추정을 한다면 만약에
전체 개수는 맞춰야 네, 되니까
전체 개수는 맞지만 특정 후보의 제약인 대상표로 빠진 표들 중에 특정 후보의 표를 적당량 빼도 거기에 대신해서 백지 무효표가 들어갔다라고 추정을 한다면 확인할 방법은 현재로선 전혀 없죠. 왜? 일련 번호가 없으니까.
이미지 스캔 파일.
그러나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원초 데이터인 이미지 스캔 파일하고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대비가 가능하죠. 그런데 절대로 주지 않는다. 들어서 밖으로 내 후보를 내보낼 만큼 절대로 그거는 못 주겠다는 게 선관 입장이고요. 그럼 전체 무효표는 몇 장이냐. 111개 투표함을 전부 다 합치면은 전체 무효표가 2277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체크한 39개 투표함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무려 2277 무효표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는 1200이 내지 1500표가 백지 무효표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는 끝났지만 그거는 충북 선관위 차원에서 재검표가 끝난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이미지 스캔 파일이 비교 검증을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내일 부산에서 또 재검표가 있습니다.
예.
부산 북구. 그다음에 27일은 경남 통영도 재검표가 있거든요. 그 결과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요 백지 무효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저렇게 아무 기표
아무것도 기표되지 않은 그리고 이 표의 특징이 있습니다. 접은 흔적이 없습니다.
어허.
백지 무효표 대략 10장 가운데 7장은 접은 흔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걸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투표 용지가 이렇게 접은 흔적 자체가 전혀 없는 깨끗한 투표 용지가 이해가 됩니까? 책임사만한테 물었어요. 이 문제 있는 표가 아니냐 하니까 이 사람이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은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백지 무효표가 10장 가운데 7장 정도가 전혀 접힌 흔적이 없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건 이중기표입니다. 이중기표에서 된 무효표 가운데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케이스를 제가 한번 들고 한번 사진 찍어봤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달라고 이거 뭐 참관인이 투표 용지를 만질 수는 없어서 책임 사무원한테 이걸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접은 흔적이 보이죠, 그죠?
예.
똑같은 무효표지만
그렇네요.
저렇게 접은 흔적이 있는 투표 용지와 접은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투표 용지하고는 구분이 다르죠. 이러한 무효표들이 많이 있었다 이번 참관 결과로 결국 뭐 투표밖에 변수가 없어서 결과는 뒤집어지진 않았지만 이후 앞으로 이제 어떤 소송이라든지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 대표님, 아까 아까 기표용지 약간 바로 직접감 보여줘봐요. 투표할 때 저 오른쪽 네모 박스에다가만 표시 안 하고 맹정섭 또는 이동석 이름에 찍어도 유효표 아니에요?
유효표 됩니다. 네,
맞죠.
네.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이중기표죠. 두 사람한테 찍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효표일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네. 네, 합리적인 의문, 제가 어떤 의문들, 이 제기하는 의문이 뭐 추정일 수도 있고 추론일 수도 있고 그런 합리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이미지 스캔 파일 공개를 하면 그 정확하게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관위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한번 합리적 의문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2022년 안산시장 선거 재검표 당시에는 참관인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무효표가 많았다라고 후보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참관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효표는 무효표지 민주당 지지 무효표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민주당 후보표를 찍은 상태에서 무효표 처리, 무효표로 만들어졌다라고밖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놀림 모순이지.
이때는 백지 무효표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네.
근데 이번 경우 무려 1000장 가운데 700장 가까이가 백지 무효표로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산하고 충주 비교를 해보면 안산도 마찬가지죠. 2022년 안산 전자개표에 의해서 424 승리를 했는데 미분류에서 605표 패배하면서 181표 패배한 걸로 끝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검표 결과 2표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외에는 변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충주인 경우는 175표 전자개표 승리했는데 미분류에서 299표 패배를 해서 124표 여기도 변수가 2표밖에 변수가 없었습니다. 백지 무효표를 합리적인 의문으로 백지 무효표가 투입되었을 가능성 또는 특정 후보표를 대체했을 가능성 이 가능성을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개동을 한번 일단 화면에 올려놨는데 그중에 세 개동을 보시면 충주시 호암 직동의 경우 그다음에 봉방동 경우 그다음에 연수동 경우 이 세 군데 데이터인데 우선 가운데 봉방동 노란 색깔 표시 제일 왼쪽 보면 봉방동 네. 1586 투표지 가운데 백지 무효표가 7장이 나왔고 기타 무효표가 49장이 나왔던 이 데이터는 굉장히 정상적인 데이터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네.
백지 무효표가 한 7장 정도 나오고 기타 무효표가 49장 정도 나왔던 이 봉방동 1586 투표지 요거는 합리적이다. 그런데 그 위에 호암 직동인 경우는 투표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3,246명입니다. 지금 네모박스로는 제일 오른쪽 하늘색 보시면 3,246명 투표지 가운데 무효표가 88, 88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중에 75장이 백지 무효표입니다. 기타 무효표는 13장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선거만큼 통계 원칙에 적합하게 맞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류라든지 이런 패턴이라든지 통계라는 것은 굉장히 정합성을 가지게 되는데 3,246명의 가운데서 발생하는 무효표 가운데 기타 무효표가 13장밖에 안 되고 무려 75장이 백지 무효표다? 이게 도무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선거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충주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 박빙일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꽤 있죠. 대표님 보면.
그다음에 이제 연수동 네. 한번 보시면 연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3,989명, 3,989 투표지, 그건 4,000장입니다. 4,000장 가운데 기타 무효표가 11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지 무효표가 무려 74장에 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무효표가 백지 무효표가 도대체 무엇과 대체돼서 들어갔길래 이 현상이 나타났을까?
네.
그럼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표의 상당 부분의 재확인 대상표들이 심사 집계 과정에서 백지 무효표로 대체됐을 가능성? 아니면 무효표로 만들어진 표들이 차라리 특정 후보표로 둔갑해서 들어가는 경우, 그건 무효표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타 무효표가 사라지는 거죠. 대신에 또 특정 후보표로 이제 흡입돼서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이러한 합리적인 의문을 해소할 수 있거나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지 스캔 파일 비교 검증밖에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미지 스캔은 이게 이러한 주장이나 이러한 추론이나 이러한 추정이 무리하다거나 음모론으로 들리게 된다면 투표지가 투입될 때마다 생성되는 이미지 스캔 파일을 반드시 공개를 해서 투명성과 무결성을 우리 국민들 앞에 입증을 해야 됩니다.
투표지 분류기 이것을 최초 도입했을 때 저 기능을 넣었다는 것은 이럴 때 써라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또 선거에서 편중 분류가 과다하게 발생했던 사례를 보면, 111장 가운데 한 장입니다만은 전자개표에서는 1047대 671 거의 뭐 따블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40% 앞서는 1047대 671 이 정도 비율로 전자개표가 나왔는데 심사 집계는 8대 11로 거꾸로 이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해서 특정 후보한테 편중된 게 분류한 즉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누적된 편중 분류의 결과로 겨우 2,301표의 미분류표에서 299표를 승리하면서 국힘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편중 분류냐?
네.
류모 심사 집계원 데이터입니다. 왼쪽은 가운데 쭉 노란 선이 쳐져 있는데
야.
왼쪽에 다섯 개는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 이게 한 열, 이 곱하기 10장이잖아요. 111장의 개표 상황표가 있는데 충주시 전체 111장 중에 샘플로 제가 조금 부수치가 많은 것만 10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심사 집계원 이름이에요, 여러분.
네, 제 네. 위에 꼭대기 류모 심사 집계원이 네. 분류한 것 다섯 개, 오른쪽은 민모 심사 집계원이 분류한 것 다섯 개를 대비했습니다. 152%. 이게 뭐냐, 무슨 표시냐면요. 민주당 후보보다, 명정수 후보보다 국힘당 이동수 후보 쪽에 유리하도록 편중 분류한 프로테이지입니다. 무려 152%나 더 많이 줬다. 이겁니다. 5대5, 5대5지만 152% 직접 더 많이 준 경우, 그거에 해당하는 거죠. 50표, 50표가 아니라 아예 뭐 30대, 60 이렇게 주게 되면 150 이렇게. 그 다음 양성명 같은 경우는 107%, 성내 55%, 그 다음에 주덕 36%, 마 관외 선거 25% 이렇게 류 심사 집계원이 편중 분류.
더 많다는 거죠?
예, 많죠. 예, 예.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좀 높은 것만 뽑은 겁니다.
국민의힘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좀 정확히 말하면. 예,
민모 심사 집계원도 72%, 55%, 55%, 40%, 40% 이렇게 편중해서 분류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로, DB로 해서 엑셀표로 만든 게 그 다음 표인데요. 쭉 보시면은.
예.
류모 심사 집계원, 이분은 충주시 공무원입니다. 충주시가 충주시가 3선 내리 국민의힘에서 시장을 했었거든요. 지난 아, 12년.
근데 저런 사람들이
지난 12년 동안 국힘당 시장이 했는데 국힘당이 시장으로 있던 그 충주시 공무원 팀장급 공무원들이 여기 심사 집계원으로 다수가 참여를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런 사람들이 심사 집계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 집계원의 인적 구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요.
굳이 어떻게 어떠한 지침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편중되게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뭐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류 심사 집계원 편중 분류 사례를 데이터로 놓고 보면 제일 오른쪽에 편차가 있죠. 20개 데이터 중에 4개를 제외한 16개를 국힘당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편중되게 분류한 데이터입니다. 쭉 분류한 것을 전부 입력을 해서 뽑은 거거든요. 그나마 공정하게 분류했다고 하는 4개 데이터도 오차범위 내 0.02, 0.07 등 오차범위 내에만 있고 그 외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해 준 것은 무려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정도 편차가 날 정도로 분류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거소투표 문제도 있죠.
거소투표 있는 경우는 저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거소투표는 우편으로 올라오거든요.
예.
우편으로 온 데이터가 임모 이분도 공무원이에요. 임모 예. 이분이 개표를 했더니 105대 107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시가 보면 6월 3일 개표 당일 6월 3일 저녁 8시 14분에 개표를 했는데 105대 107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 5시 8분 공표하기 직전에 이모 심사집계사무원이 분류를 했더니 100대 112가 된 겁니다. 234장, 234장의 투표용지, 이건 우편으로 날라온 거를 전부 다 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열어서 임 사무원이 분류를 하니까 105대 107이었으니까 투표 차이잖아요.
예.
그런데 무려 9시간, 8시간 46분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에 이모 사무원이 분류를 했더니 100대 112가 된 겁니다. 12표 차이가 됐어요. 10표가 변수가 확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과연 임 사무관이 잘못 체크를 했는지 이 사무관이 잘못 체크를 한 것인지 둘 다 맞는지 둘 다 맞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8 중간에 시간 8시간 46분 동안에 표에 인위적인 변수가 가해졌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명쾌하게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모 사무원 그다음에 이모 사무원 그다음에 이거 최종 확인한 김모 사무원 이 세 사람은 이 거소 투표 이거는 후보 입장에서는 10표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거든요. 2표 차이가 12표 차이가 돼버린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날 전자개표 단계에서 이미 전자개표가 끝났는데 왼쪽에 빨간 마킹 중에서 분홍 색깔로 표시된 게 그 전날에 전자개표가 기계가 돌아간 시간입니다. 전자개표 기계에 물리면은 기껏해야 뭐 몇 분 만에 전부 다 카운트가 되잖아요.
예.
뭐 길어야 10분, 15분이면은 카운트가 끝나는데 이것을 공표한 시간은 그 다음 날 새벽 3시 이후에 집중적으로 공표를 합니다. 도대체 그때까지 바로 이걸 갖다 바로 심사 집계를 바로 하지 않고 시간을 유보했다가 마지막 두 데이터를 남겨놓고 역전되거든요. 한때 8,000표까지 격차가 벌어졌었습니다. 맹정소 후보가 8,000표까지 격차를 벌이면서 계속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 두 박스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뒤집어집니다. 네. 그때까지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심사 집계가 유보가 됩니다. 그 시간을, 심사 집계가 공표한 시간을 한번 쭉 전부 다 냈습니다.
야, 저렇게 8시간 49분이나 걸릴 이유가 있어요?
네.
왜 저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문인 거죠. 그동안에 바로 심사 집계해서 공표를 하면 되는데 왜 새벽 4시, 3시, 4시까지 이거를 계속 두고 뭘 맞춰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네, 그런 의문을.
충주만 놓고도 이러는데 다른 지역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미지 스캔 파일이 필수 검증이다.
맞죠.
재검표. 내일 또 재검표가 있고 또 27일 날도 저 재검표가 좀 통영에서도 있습니다.
내일이 부산 북구.
이미지 스캔 파일.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그 다음 주요? 통영?
네, 7월 27일.
7월 27일까지. 네.
그래서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드리면, 네. 부산 북구는 시의원 선거인데요. 시의원 선거인데, 26표 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일 이제 표차가 적었던 26표 차.
아.
그래서 부산시의원 내일 오후 1시에 이제 재검표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전자개표 이겼지만, 미분류표에서 패배한 케이스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직 데이터 분석은 아니지만.
예, 아, 그렇겠죠. 당연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수개표를 해서 하지만 수개표만으로는 변수를 가져올 수가 없다. 이미지 스캔 파일을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분적인 데이터를 그쪽에 있는 분한테 한번 제가 돌 건네서 한번
그런데 맹정서 후보처럼 들려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뭐 제공하진 않겠죠. 그래서 네. 내일 한번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갖고 네.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통영시도
그다음에 경남 통영시 같은 경우는 시장 당선됐습니다.
네.
당선이 됐지만 46표 차이거든요. 그래서 네. 국힘당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재검표를 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통영 우리 2020이나 안산이나 이번 충주나 몇 표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연장성산에서 본다면 당락에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예측도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미분류표이다 심각한 곳이 이곳이었어요. 미분류표 1298표 중에 민주당 후보와 국힘당 후보의 표차가 초박빙인데 전자기표에서는 초박빙이고 전자기표에 이겼는데 승리를 했는데 미분류표 배분에 있어서는 771대 527로 오히려 적게 적게 나왔습니다. 771대 571에 국힘당 후보가 771입니다. 예, 미분류표가.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가 527입니다. 그만큼 244표나 적게 그렇게 나왔던 사례를 봤을 때에 국힘당 후보에 유리하게 편중 분류했던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과 예. 초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야, 뒤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저 어차피 지금 그 부산 북구하고 통영 재검표 정도가 끝나고 다시 대표님과 만나 뵈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야, 근데 충격적이네요. 그 대표님하고 방송할 때마다 굉장히 충격의 연속입니다. 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은. 선관위는 이 자제의 투표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도 신뢰를 못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자기 표기를 없애는 것만 많이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대표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살다 보면 단체 선물이나 인쇄 홍보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생깁니다. 판촉, 돌잔치, 결혼식, 모임 이벤트, 각종 행사 등 이걸 어디서 해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갤러리 기프트는 그간 새날에서 광고하면서 단 한 번의 클레임도 없을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왔던 기업입니다. 심지어 대표님의 고객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까지 보내주신 청취자들도 있습니다. 단체 선물, 인쇄 홍보물, 이제 갤러리 기프트에서 해보세요. 갤러리기프트.co.kr 갤러리 기프트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주세요. 오픈마켓을 보는 것 같은 신기하고 다양한 샘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시면 문의전화 1666-5404 1666-5404 새날 듣고 연락했다 하시면 더욱더 잘해주실 겁니다.
열받은 전현이 킹현이 32번째 방송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번 주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이번 주 이 방송을 위해서 이벤트가 만들어진 느낌.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전현희 의원 후원은 화면 상단에 있고요.
농협 301-0343-8643-91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전현희 TV는 채팅창에 링크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일단 그 유병호 오세훈 이야기 하기 전에 사진 몇 가지 갖고 약간 여러분들을 웃겨드리면서 자, 방송을 말랑말랑 부드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야, 무슨 캔디예요? 뭐예요, 지금? 저 뭐예요? 왜 저런 사진을 찍어?
아니, 괜찮은데. 제가 찍은 거 아닙니다. 우리 보좌진이 포샵 했나 봅니다.
아니, 찍은 건데. 네. 페이스북까지 올리면은. 아. 여기 지금 내가 봤을 때요. 지금 저번에 청년 무슨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언니 청년 됐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40살 줄이면 돼요?
아,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보좌진이 칭찬해주세요.
아니, 저 표정도 그렇지만, 와. 뭐, 저 표정에서 뭔가 느껴지는 그 재미? 저거 뭐지? 이렇게 싶은 거. 이 다음 사진은요, 지금 무슨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되어있잖아. 백드롭. 아하. 노래하는 있어. 이건, 이건데?
그러네요.
누가 봐도 저건 전국 노래자랑이잖아요.
그래.
전국!
노래자랑! 아.
재밌는 사진들 가끔씩 보면 이렇게 못 자고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새날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출마자들을 제외하고는 당대표 이런 경선 이야기 안 해요. 사실 민주당에서도 약간 그게 이제 자제되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네.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니, 해봤거든.
예, 네, 맞아요.
100명 줄 서면 뭐 돼.
아, 효과 없어.
당신과 의심이
오히려
다른데.
오히려 역효과나.
아, 맞아. 그러니까요.
네. 그걸 이제 아셨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청년 행사를 아예 주최를 했어.
네.
민주당의 청년을 담다, 노동을 잇다, 토론회 개최. 하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의 부인께서도 GT 화면에 보입니다. 저 행사가 뭐였어요?
제가 민주당 노동존중 실천 단장이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청년과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생각하고요. 청년 노동자들 주로 권리당원입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한 700명 가까이 대의장에 모여서 청년들의 목소리, 노동의 목소리를 후보들에게 전달을 하고 후보들이 그에 대해서 정견 발표라는 이제 그런 행사를 주최를 했는데요. 이번에 지도부에 출마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거의 다 참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피켓 보니까 청년의 내일 4.5일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동시간 이제 4.5일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면요. 노동시간 줄여야 돼요. 기존에 네.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리를 청년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로 되어
네,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청년 이제 일자리가 더 확대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4.5일제로 되면 금요일이 이제
아, 반차
네, 돌아 그러니까 금요일에 가족들과 지내고 아니면은 이제 좀 소비가 촉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또 그 뭐 소상공인들 이런 데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도 늘어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금융 쪽에서 맨 처음에 주 5일제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금융 쪽에서 주 4.5일제를 먼저 추첨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5일제로 가서 다음에 주 4일제로 가자. 이런 이제 지금 주장이 나왔고 당대표 후보들은 대부분 정책내 후보는 아주 강하게 주 4.5일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민석 후보도 비슷한 말씀하셨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대부분 좀 공감을 많이 표시를 해 주셨어요.
맞죠.
네.
근데 이제 나쁜 소식은 새날이 4.5일제로 하면 이 방송만 싹 없어져요.
아, 제가 그냥 제 발등을 찍었네요.
원님 재밌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살려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 다음은요 이제 법사위 정무위로 가셨고요. 근데 지금 홈플러스 사태 긴급 간담회를 했어요 최근에. 근데 이 아젠다는 지금 사실은 진보당이 그 현 김재현 당대표가 9일인가 단식을 네, 했어요.
단식하고 있죠.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진보 정당한테 맡겨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한 30만 명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바로 그 사태거든요. 지금 보니까 29일 날 국회 정무위가 금융당국 첫 업무보고를 하는 날이라고 하고 홈플러스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그 부동산 대출 규제 그리고 레버리지 문제 이런 거를 29일 날 이제 이 중에 정부를 상대로 지금 검증을 하는 이런 시간이에요. 뭐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같은데 여기 할 건데 지금 뭐 어쨌든 그게 다 민생이잖아요. 주식으로 돈 잃은 사람들 또는 이제 주택 어떤 사람들은 그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전세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다음에 일자리 잃는 사람들 그 정무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검찰개혁, 뭐 사법개혁 이런 게 화두였고 방송개혁 그게 이제 그동안 개혁의 민주당의 화두였는데 이제 조금 민생으로 이 주제를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게 가장 첨예하게 다루는 상임위가 정무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네. 문제 그게 너무 이제 지금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뭐 이것도 지금 이제 정무위에서 굉장히 열심히 다루고 있고요. 어제 그제는 지금 홈플러스 이게 사실 보면 사모펀드가 사실상 그 일종의 이제 먹튀 실제로 그 홈플러스를 제대로 경영하기보다는 그게 처음에 그 홈플러스를 인수했던 계기가 총 7조 2천억 정도 네, 비용이 네. 드는데 무려 5조를 담보를 잡아서 그 홈플러스에서 그걸 이제 수익이 나면은 5조는 이자하고 원금을 회수하고 실제로 MBK 사모펀드는 2조 2천억만 가지고 홈플러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홈플러스에 돈을 벌면 그걸 그 사실상 그 이자나 이제 원금 그 환수를 하면서 그 새로운 재투자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은.
예.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돈 장사 하려고 작정하고 한 그러니까 사기적인 예. 그런 이슈였다.
예.
그래서 그 결과 이번에 이제 회생 절차가 취소가 되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뻔 했는데 우리 민주당이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굉장히 압력을 많이 가했고 정무위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형사처벌 위기까지 몰리니까 MBK에서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좀 내놓겠다. 지금 이래서 회생 절차가 다시 재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진보당도 열심히 하셨고 투쟁을 하셨고 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거야. 아, 네, 그거 내가 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 거예요.
네,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했다.
실제로 다루는 거는 좀 이제 정치적 이슈를 피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들어드는 게 좋아요. 맨날 정치에서 무슨 전당대회 어쩌고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좋고요. 하나만 더 재밌는 행사가 있었어요. 제29회 고엽제의 날. 고엽제 하면 대표적인 보수단체잖아요. 네, 네. 고엽제 전후에.
네, 의원님이 명예회원이잖아요.
아. 네. 전체 제가 유일한 네, 네, 국회의원으로서 네, 유일한 네, 네. 회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마 고엽제 쪽 이런 분들하고 유일하게 끈이 닿는 사람인 거죠. 고엽제는 맞지 않았지만 그분들과 함께하겠다. 사진들 보시면은 되게 멋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 소위 보수 세력이라고 해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지금 사진으로 보면 되게 굉장히 큰 행사더라고요.
와 저게
네 와. 수천 명이 전국에서 오셨고요.
저분들이 대부분 다 파병 나갔던 분들 아니에요?
월남 파병 아, 나가서 네. 거기서 고엽제에 노출된 분들이시죠. 근데 네, 지금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 이렇게 회원들이 있고 또 가족들 포함하면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근데 저기가 제가 지금 저 혼자 지금 고엽제 행사에 물론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고엽제 전후에서 저 혼자 저렇게 앞에 세워서 지금 병장 수여식을 하는데 저한테 모자를 씌워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예, 고엽제 전후 중에 병장으로 진급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모자를 씌워드리는 네. 그런 모습.
올라움 가셔가지고 엄청 고생하셨던 분들인데 전현 의원이 얹어 가시네. 올라움 안 가보셨잖아요.
올라움은 가봤죠.
아니, 아니.
전쟁 때는 못 갔죠. 네. 네, 그, 제가 왜 이 이제 단체랑 인연을 맺었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제일 처음 당선된 직후에 현충원에서 현충일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보훈 철학을 말씀하셨고요. 저도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현실화되려면 국회에서 입법이나 정책을 통해서 현실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치 그 행사에 참석한 저한테 미션을 준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고엽제 전후랑 보훈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도대체 뭐가 필요하시냐, 어떤 걸 도와드릴까, 국회에서 우리가 좀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입법을 많이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고엽제 전후에 여러 가지 민원들, 고엽제뿐만 아니라 월남 참전 전후에, 6.25 참전 전후에 보훈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다 소통하면서 민원을 좀 몇 개를 해결을 해드렸더니 야 국회의원들 맨날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더니 실제로 행동에 올리는 옹기는 사람은 전현희 의원밖에 없구나. 그런 평가들을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행사에 저만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행사에 가면 제가 완전히 아이돌입니다. 제나 뭐 월남 전후회나. 그래서 제가 좀 뿌듯한 게 제가 좀 열심히 함으로써 사실상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인데 저분들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과 함께 하시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두 표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보수를 찍을 분들이 우리를 찍게 하면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행사마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런 행보, 광폭 행보를 보니까 네. 대선 나가시는군요.
아, 대선 후보가 저한테 이제 부탁을 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대선 생각 없어.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게 대선 이야기 했다가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슈로 이어집니다.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 시장직 상실형. 그 지방선거가 끝난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한 달 반? 뭐 이 정도 됐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민주당이 가져올 걸로 예상됐던 서울시장을 우리가 졌는데 명태균 여론조사 때문에 지금 1심이 천만 원이 나오면서 지금 가슴 두근거리는 정치인들이 꽤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여기 들어보니까 전원 의원은 가슴 뛰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아니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갑자기 쇼츠 촬영량이 늘어난 분은 있더라고요.
주민 선택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예.
저 대방동 주민센터. 그러니까 이 상황이 돼서 사실은요 그 전현희 의원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2025년 11월 26일 날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이슈 이것 때문에 오세훈이 천만 원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사실은 이쯤 되면 출마를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사실 만약에 오세훈이 시장직 상실형을 받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 보궐선거가 생겼을 때에는 엄청난 국고 낭비이고 또 서울시의 혼선이 불보듯 뻔하고요.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로 오세훈이 유죄받을 거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해서 이런 이제 자초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사진이 뭐냐면 실제로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거의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래서 종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될 때 특검이 떴잖아요. 그래서 특검 제가 3대 특검 특위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3대 특검을 하면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에 이게 어쨌든 김건희랑 오세훈 명태균 다 관련되어 있는 거고 명태균 특검을 했으니까 이 오세훈의 이 불법 정치 자금 수사를 강력히 해라 특검에 그걸 요청을 했고 특검에 항의 방문도 하고 그래서 특검이 저 수사를 다시 재개를 한 겁니다. 검찰이 사실상 덮으려고 했던 거를. 그래서 조때조 기자회견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꺼질 뻔한 불을 다시 지핀 그런 기자회견이었죠.
근데 이제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네.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야, 저거 100만 원 니신 거면 뒤집히는 거 아니야?
네.
그 한번 예상 한번 해주세요.
지금 천만 원 받았잖아요. 네. 천만 원은 실제로 지금 그 김건희나 지금 명태균도 구속이 됐잖아요. 실제로 그 오세균의 그 오세균
괜찮다.
괜찮네요.
명세훈도 있고요.
오세훈의 재질은 사실은 지금 공범들에 해당되는 사람들 지금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가장 최대 수준을 받은 사람에 대한 그 판결 형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구속도 가능한 그런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천만 원은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무래도 법원이 현직 시장인 걸 좀 고려를 해서 좀 온정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문구가 나와요.
예.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뭐 거기에 이제 같이 조력을 했던 강철원이라는지 김한정 여기도 500만 원, 네. 30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어쨌든 형량이 약하다. 그렇지만 유죄라는 건 틀림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오세훈이 그 여론조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했던 의도, 동기 그런 것도 충분히 인정이 되고 여러 가지 종항상 그런 이제 오세훈이 여론조사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또 거기에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여러 가지 종항상 인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왜곡했다. 이 사실관계는 이미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에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 무죄에 나올 가능성 거의 없으면 그러면 천만 원의 유죄를 100만 원 이하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느냐.
80만 원으로.
거의 불가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에 가도 무조건 이거는 유죄가 거의 확실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얼마만에 이 판결을 하느냐 이게 이제 좀
지금 뭐
관건일 것 같습니다.
633에서 빠르면 1월 달에도 대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빠르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꽤 있다. 지금 여기까지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일단 항소심에서도 이건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고 단순하거든요. 여론조사를 부탁을 했고 명태균이 왜곡을 했고 거기에 이제 김한정이 비용을 대납을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거는 너무나 이제 명확하고 특검이 뭐 수사를 또 많이 했고 1심에서 판결을 했고 그러니까 2심에서 오래 끌 사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심 판결은 금방 날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대법원인데 통상 대법원은 뭐 이런 사건 뭐 1년도 할 수 있고 또 특히 현직일 경우에는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633을 시킨다며 대선 직전에 그렇죠. 정말 초스피드로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데 이게 만약 오세훈 사건을 대법원에 갔는데 이걸 질질 끈다. 그러면 이건 저는 조희대의 탄핵 사유다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잣대랑 완전히 다른 그렇죠. 잣대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입장에서도 전 그런 이제 종가가 있기 때문에 이 오세훈의 사건을 빨리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사건 판결 선고가 대법원까지 결론이 빨리 날 것 같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 때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당선돼도 소위 말하면 사법 리스크가 있다.
네.
그 사법 리스크가 있는 채로 출마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선되자마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1위 이렇게까지 갔는데 저쪽 진영이 붕괴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자, 잘하면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겠네 하니까 지금 굉장히 가슴이 뛰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전현 의원 가슴 안 뛰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살아있는 생명인 건 다 심장 뛰죠. 심장 안 뛰면
그렇지. 왜, 부장님이 그렇게 남편처럼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은 네. 혹시 뭐 생각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아주 좀 점잖게 혹시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답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의원님. 네. 그렇게 답하실 줄 아니, 알고 내가 아니, 미리 싹을 그러니까, 잘랐어요.
심장 안 뛰면 죽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 그게 훨씬
근데 네.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유병호의 구속. 그러니까 그, 야, 최근에 보니까 특검이요. 엄플을 대한민국 검사 수준으로 하더라고. 영장 받으러 가는 날 전으로 해갖고 어마어마한 단독 때려요.
네.
다 그 특검발이거든. 윤석열을 두목이라 부른 유병호. 고의무사 전락한 감사원. 저 유병호가 지금 구속됐단 말이죠.
네.
제일 반가워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전현희 의원이죠. 근데 여기다 감정을 몇 글자 안 되는데 겁나게 실어버렸더라고.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구속 현 감사위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필기정이라고 평상시 안 쓰는 한자까지. 저게 감정이 실린 거야.
네, 한자 찾아가지고 저는 고생했습니다.
아, 솔직하네요. 찾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진 몇 장으로 한번 볼게요. 감사원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저 장면은 현직일 때예요. 권익위원. 이거 쫓아내려고 온갖 난리를 쳤잖아요. 감사원을 동원해가지고. 야, 저때 이제 전현희 의원이 우리한테 주목받기 시작한. 그 다음, 지금 사지아라에서 더 나중에 파면하러 바뀌어요, 이제. 저 감사원 저 이키킨 저 바위 앞에서. 저 감사원 앞에 가보면 딱 지금도 저거 있습니다. 감사원 돌멩이. 그 다음에 고발! 고발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다음 한번 봐봐요. 전현희 유병호 권익위 간부 공수처에 고발 이렇게 마스크 썼을 때고 나중에 만나요. 전현희 유병호 만납니다. 그러니까 언론 헤드라인이 우권은 있지만 그때 한번 유병호 뭐 떨어뜨렸죠 명패.
아, 네, 저 때입니다. 네. 저때 얼치 연습할 때였는데요. 유병호가 이제 장차관이 모인 자리에서 저 멀리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때 막 감사원 감사받고 막 핍박 받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유병호가 저기 있어서 저 어떻게든 저 나의 이 레이저를 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병호한테
가셨어요.
가가지고 네. 멀리 있는데 가가지고 유병호한테 악수를 청하려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마침 명패가 제 네. 옷소매에 걸려가지고 땅에 딱 떨어졌어요.
일부러 그러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아, 네. 그때 그게 약간 잠시 화제가 됐어요.
누구 명패가 떨어진 거예요?
유병호 명패. 아,
그게 이제 장풍이죠.
예. 복선이네.
그게 장풍이야.
예. 그래서 그때 그 떨어진 명패가 이제 드디어 지금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병호가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유병호가 앉아있다가 제가 가서 악수를 딱 청하니까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악수를 응하는 거예요.
명패를 주술 때 머리를 무릎으로 가격을
아 명패를 줘가지고 딱 하고 싶었으나
전문용어로 니킥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어 일종의 전현이 데스노트 같은 거예요. 그 전현이 권익위 원장 자르려고 윤석열이가 온갖 짓을 하면서 감사원 동원하고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 아웃, 유병호까지 아웃. 전현이 건들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가 좀 있는 전현이 건들면 다 아웃이다 이런 게 있는 그런 느낌이죠 지금.
어 시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현이를 건들면 다 아웃. 실제로 유명한
댓글로들도 그래요? 악플 다시는 분들도 그 아웃됩니까? 그렇진 않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일정 직급 이상.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근데 유병호가 윤석열한테. 두목이라고 하면서 두목님의 이제 반대된 세력 자기가 권한만 주면 다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사실상 청탁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병호가 이제 반대편 싹 처리하겠다는 게 이제 저를 제일 먼저 처리반으로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목한테 처음부터 이제 윤석열한테 나 총장, 사무총장 지켜주면 내가 다 감사해가지고 다 없애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유병호한테 이렇게 인사, 악수할 때 나 네. 조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하늘 키운 전현이 이렇게 진행된다.
승부사예요. 이제 우리 부리들하고는 이렇게 네. 방송할 때 웃고 이야기하시지만 네. 이 양반이 또 저쪽하고 싸울 때는 승부사야.
네.
몸에 칼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오아한 칼이라고.
아, 그랬었지. 원래 이상해. 정치인들 최근 제목을 금방 잊어버려요.
예, 네. 네. 저 멀리 있을 때, 저, 유병호한테 레이저를 쏴주고 반드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를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음 책 제목 나왔네요. 인간 레이저.
그때 나는 불화살을 쏘았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때 속에 통쾌했습니다. 그 앉아가지고 사실 그때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었고 완전히 유병호의 그
공격.
특별조사국에 그냥 완전 그 조사 대상으로 살 떨리던 시기였는데 현장에서 이제 저를 그렇게 공격하는 당사자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잘하셨네요.
예, 그래서 악수를 딱 하면서 나를 왜 나를 조사하지 왜 직원들을 괴롭히냐 하면서 나를 조사해라.
에이, 의원님은 평생 욕을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악수 딱 치면 씨발로 말. 그게 사람을 지금 생사 유탈권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대신 해드렸어요. 속마음을
네 집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정치를 저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샘플을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그때 방통위원장부터 그래갖고 감사원을 동원해가지고 막 한 다음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여기서 경쟁력이 생기는 부분은 감사원이 억지로 표적 감사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 검찰에서 딱 봤더니 할 게 없어. 그러면서 정치적인 자산이 생기고 이 사람의 파워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쯤에 새날이 전현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죠. 네.
근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 전현희 의원의 지금부터 솔직한 방송 들어갑니다.
아, 네.
함동균 사태로.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막 감정이 안 풀렸어, 이분들이.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게 네. 지금 뭐 이게 하루 이틀 되는 문제는 아닌데. 아. 제가 이런 거죠. 저렇게 싸웠던 사건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많은. 네. 마일리지를 쌓은 사람인 건데 함동균 따위를 갖고 내가 그 가치를 돈 가치로 놓고 싶지는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유병호가 구속되는 딱 시점에 우리는 속보를 올리잖아요.
네.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전현희 의원이었어요.
맞아요.
와, 결국은 전현희 잘못 건드렸고 또 한 놈 입고되네 이런 느낌.
통쾌했어요, 진짜. 유병호는 진짜 항상 걸렸었는데.
네.
근데 그 여기 이제 겹경사라니까요. 이상하게 전현희 의원이랑 붙으면은 구속되고 박탈되고 막 그래요. 아, 네.
아유. 저한테 잘하시는 좋은 분들한테는 제가 한없이 네. 따뜻하게.
함동기를 왜 그러셨어요? 내가 댓글 대신 전해드려요.
제가 몰랐다니까요. 진짜.
그 영상 내렸어요?
아, 제, 예, 내렸습니다. 제가 내리라고 지시를 했는데. 예.
아니, 실제로 이런 게 있어. 내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 모르고 가는 행사 많아요.
그렇죠.
아까 신천지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갔다 나중에 보니까 관련이 있더라도 있고 알고 보니 억지 주장이었다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만 좀 아니었으면 이게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이런 서사를 쓴 정치인이 많지 않아요. 손으로 꼽아. 사법 리스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전 권력과 서슬퍼렇게 싸우다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감사 아니 권익위원장 그만두고 전현희 의원이 나올 때 표정 봤어요? 신나서 나오면서 막 이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임기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가치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층이 더 힘이 생겼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윤석열 내란과 정권 교체로 갔던 힘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비열하게도 비장하게도 이 바닥엔 까만권이 없다는 거. 이 바닥엔 까만권이 없어. 김민석에 대한 까만권도 정청래에 대한 까만권도 전현희에 대한 까만권도 없어요. 권력이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네, 거죠.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권익위원장 할 때는 사실 유튜브를 하지도 않았고 뭐 이런 이제 뭐 일에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 외부의 뭐 뉴스나 SNS나 이런 건 사실 잘 안 했거든요. 근데 국민권익위원장 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제가 그때 가장 서서히 퍼를 때 가장 먼저 저항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탄압을 이제 받았고 그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당당한 척했지만 근데 죄송합니다. 그때는 솔직히 저는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저 혼자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세상에 저 혼자다 생각하고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속으로는. 근데 이제 겉으로는 강하게 세게 저항을 했지만 그런데 사실 제가 푸나님을 뵙고 이제 그 한창 탄압받고 좀 편해졌을 때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또 해주셨다.
응원했다는
응원해주셨다.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시죠 지금. 그 생각만 하니까 막 목이 메이시죠.
괜찮습니다.
뒤늦게 알았고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야 세상이 나 혼자 외로웠는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응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진짜 함께해 주신 우리 새날 우리 푸나님 제가 그래서 푸나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새날도 정말 좋아하는 게 함께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슷한 맥락으로요. 엊그저께 성현길 전 대표 나왔을 때 제가 한 말이에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과 싸울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힘을 보탰잖아요. 그중에는 정청래 당대표 지지자도 꽤 있었을 거잖아요. 상당수가 수백만 명이 응원했을
네,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치권은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비참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 정치인이 갑자기 그건의 용어를 사용해서 정청래 전 대표를 공격하면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들한테는 의리도 뭣도 없구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 점 비슷해. 예를 들면 지금 전현희 의원의 이야기에 달릴 수 있는 댓글은 뭐 그렇게 응원했는데 왜 한쪽 편에 줄 서는 느낌이 드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현 의원이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한 지도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원래 사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 나치도 그렇고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수십 차례 하는 거예요.
네.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비하한 그 그 방송 내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오늘 이번 주에는 기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전현희 의원만의 힘은 아니겠지만 유병욱 구속되고 오세훈 시장직 박탈에는 전현희 의원의 노력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그렇죠.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니까 댓글창 이렇게 하니까 역시 분아님 속시원 맞아요. 전현희 다시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매주 하겠습니다.
아,
그래.
아 매주 하세요. 방송 끝날 때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청래 당대표 지지자들처럼 상처를 받거든요.
네.
그런
네.
분들이 네. 사실은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삼선 의원이고 장관급 권익위원장 출신도 정치인은 저한테 배우고 계십니다.
뭐 원하신다면 뭐 주 5.5일이라도.
자 의원님.
네.
자 기쁜 소식 가지고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건강하게 네. 열심히 활동하시고 화면 보시면서 아이컨택 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굉장히 이제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전당대회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거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중진 의원으로서 당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 전당대회가 너무 네거티브로 또 이렇게 흐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저력 있는 정당이고 어떤 분이 되더라도 또 앞으로 민주당이 더 우리 이재명 정부와 함께 잘 우리 당을 지켜나가실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민주당에서 많은 우리 의원들과 우리 또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당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생하셨고요. 선플라워님, 멀솔트님, 개병님 개병님, 멀서트님까지. 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러니까 댓글창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구나. 말랑말랑해지는구나. 매주 할게요. 매주 할게요.
네.
자, 새날방송 이번 주는 여기까지예요. 녹초가 될 것 같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네.
자, 주말 쉬었다가 월요일 날 낮에 다시 올게요. 다 이번 주 내내 같이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패널과 전현희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채널 방송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